저희는 지난주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5가지가 뭐죠?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쉽게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번데기를 먹으니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속속 쓰리다. 이렇게 외우면 5가지 제사를 쉽게 외울 수 있는데 더 어려우신가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데기를 먹으니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속속 쓰리다. 이렇게 하면 5가지 제사가 다 외워지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못 외우시겠다 하시면 방금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난주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막도 만들어졌고 5가지 제사법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성막에서 실제로 이 제사를 지낼 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부터 이 10장까지는 그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 아론의 임직식과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지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이 아론이 드디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 모습들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주로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고 이 제사장의 특권과 이 책임은 무엇이며 제사장이 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직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십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왜 가죠?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 이렇게 문제가 얽혔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변호사를 찾아서 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이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이 공식적으로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위임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2절을 먼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안수식에 사용할 물건들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온 회중을 불러 모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수식에 사용할 물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온 회중을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왜 온 회중을 불러 모으라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온 회중이 임직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 예식이 이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식이 제사장들만을 위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공동체적인 언약의식임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온 백성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몇 명만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누구인지 우리를 대표하는 이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위임식을 하는 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론은 이 대제사장으로 설 만한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대제사장으로 설 만한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사이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게 되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 일을 진행했습니까?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3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아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것이 한 것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반복되어진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위임식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론이 임지식을 하는 내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나는 그래.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모세의 형이기도 하고 나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설 만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방자하게 행하게 해서 이렇게 애굽의 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3,000명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대제사장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신을 세우신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위임식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아론은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뭔가 한 일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장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론이 자신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해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엎어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는 위임식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임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씻는 겁니다. 물론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먼저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내적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물로 씻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중생은 바로 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첫 번째 의식인 물로 씻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라는 외적인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세례는 어떻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생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깨끗이 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을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대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론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의사이고 누가 간호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 그 사람이 의사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간호사는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병원에 갔는데요. 간호사는 꼭 머리에 뭘 꼽았습니까? 이렇게 된 거? 그죠?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이 간호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운전을 해 가다가 있잖아요. 운전해 가다가 이 경찰만 보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경찰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가 이 경찰복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와 같이 모세도 지금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 옷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입히는 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고 나서 뭐부터 입습니까? 바지부터 입나요? 네, 속옷부터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 무엇을 입히고 있습니까? 이 속옷부터 입히고 있습니다. 좀 더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요.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속옷을 피는데 이 고운 세마포로 된 이 하얀 옷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안에 입혀진 옷인데 이 옷은 이 피부에 닿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통으로 짠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입는 것이 아니고 이 통으로 짠 옷입니다. 이 하얀 옷은요, 이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면 이렇게 띠를 이 허리에 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속옷을 입고 나서 띠를 띠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 사람들은 입지 않는 옷을 입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겉옷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 겉옷을 입힘했을 때 이 겉옷은 머리만 뚫려있는 그리고 통으로 된 푸른색 옷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겉옷을 입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 겉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 뭘 입냐면 이 조끼를 입습니다. 근데 이 조끼가 뭐냐면 이 에봇입니다. 에봇. 보시죠.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 중앙에는 한 25cm 한 뼘 정도 되는 이것들이 이렇게 정사각형 되는 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흉패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지금 세 개씩 네 줄로 보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에봇과 이 흉패를 보면서 야,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리고 모든 지파를 위해 존재하고 사역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흉패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림과 이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흉패 안에요.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우림과 이 둠밈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빛과 이 완전함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게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 버림받은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장 앞에 나오면 이것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사위같이 던지면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yes, or, no 아니면 기다림 어떤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여기 이마에 이렇게 관을 씌우고 이렇게 띠를 띄웠는데 금패를 붙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어로 이 옷이라는 단어는 이 베게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덮다 가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요, 이 덮다, 이 가리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죄를 덮고 이 가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더러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덮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거룩한 옷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제사장 직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책인지 이 옷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뭘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그것과 그리고 그의 직책이 영광스러운 직책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아론이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옷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겨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제대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기름 부음에 관한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이제 옷을 입히고 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또 기름을 붓기 전에 이 제단과 성막 안에 있는 것들에게 이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리고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사역하도록 보내기 전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 먼저 그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임직 예식을 위한 이 세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먼저 이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대속을 위한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속죄함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를 드렸고요. 이 제사장은 회막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서지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수송아지를 드렸죠, 그죠? 이 수송아지를 잡는 방법은 이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인데 뭐냐면 보통 속죄제는 짐승의 일부 부위만을 태우고 이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임식의 속죄제는 모든 것을 이 짐막 정해진 곳에서 다 태워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다 태웠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해 인식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제사가 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이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속죄제는 한마디로 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 대신 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겠습니까? 3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을 되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의 수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에 이어 드려진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입니다. 속죄제가 이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라면 이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뭐합니까?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 헌신을 다짐하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헌신은 온전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이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는요, 다른 제사는 달리 온전히 이 번제의 물을 다 태웠습니다. 남김없이 다 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 태워지는 번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나도 내 삶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야겠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뭐냐면 속죄의 선포 없이는 이 헌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을 가져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처럼 아론과 아들들은 순양을 자신들을 대신하는 죄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죄를 위해, 즉 스스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온전한 번제물 내어주신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수양에 가는 것들이 22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위해 이 수양인데 또 다른 수양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순양을 특별히 위임식, 이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위임식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임직식이 끝나고 나면 이 위임식 수양을 드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비로소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때서야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 수양은 허목제 중에서도 감사제의 제사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허목제의 감사제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의 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위임식 수양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 아론의 귓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발랐고요.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손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더 이상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분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제사장 임무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나타내는 단어가요 있습니다. 그건 라틴어로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면 있으시죠? 이 폰티펙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단절된 다리를 다시 연결시키고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곳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당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빛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형광등을 하나 더 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빛은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보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하자면 이겁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김장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한 7분.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연탄 봉사 있습니다. 연탄 봉사 좀 이렇게 성도님들 참석하셨던데, 아직 참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시면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가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착한 행실을 매력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지질이 공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좀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방을 붙들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낼까 말까 갑자기 신발권을 막 묶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저 사람 참 멋있다,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뭔가 다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동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소금을 생각하고 이 소금을 음식에 넣을 때 소금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을 넣을 때 반드시 맛이 달라질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금을 계속 넣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장을 할 때 소금을 넣습니까? 저희 교회 곧 김장을 하는데 군사님들 어때요? 김장할 때 소금을 넣나요? 저희 김장을 한 번 다 해보지 않아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을 넣나요 안 넣나요? 그러면 이 계란을 찍어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습니까 안 찍어 먹습니까? 찍어 먹습니다. 왜 이 소금을 찍어 먹을까요? 이걸 넣으면, 이걸 찍으면 소금의 맛이 난다라는 거죠. 맛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하다. 그죠? 믿을 만하다. 뭔가를 맡겨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틀림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금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침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소금통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통에서 나와 무언가 만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제가 한번 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선을 파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이제 고등어를 이렇게 간을 하는 거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등어 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촥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이렇게 간을 왜 베게 할까요? 왜 하겠습니까? 골고루 베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배어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맛을 세상이 내도록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는 고기가 썩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고기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고기는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 고기가 썩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름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 가운데 신뢰를 주며 원래 맛을 내며 살아갈 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오신 진짜 이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짠맛을 내며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내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